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내 곁에 붙어 있으라고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편 16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6편 3절입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것 같죠? 예. 기계가 저를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시편 16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오직 너만 바라본다,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거꾸로 하면은 나로 인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슬퍼하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오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반응을 똑같이 하면은 오직 하나님으로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 또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바라보라고.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110년을 결산을 하면서 마지막 그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그 앞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필하면서 광야 40년 길 걸어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직접 리더가 되어서 그 모든 정복 전쟁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치루어 나가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마디를 이 여호수아가 그의 입술에서 큰 소리로 선포를 한 것이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모든 인생의 해답이 바로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한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마지막에 하셨으나 이 말씀이 가슴에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그 멸망을 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의 신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들이 멸망을 한 이유입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현대용으로 종교 다원주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 교황이 이슬람의 수장을 만나서 악수하고 그리고 얼굴을 부비고,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까지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과 이슬람의 수장이 함께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식사도 함께 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스님과 더불어서 족구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스님과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종교를 인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과 더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 다원주의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근데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종교 다원주의가 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곧 이 세상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섞여가는 시대이죠. 섞여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성도들이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 가정에 살 수 있는 길이고, 드림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길은 섞여가는 이 세대 가운데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외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을 일반 백성이 했다면은 정말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만은,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왕이라면은 군사를 양성해서 내 백성을 지킬, 이 나라 백성을 지킬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무능력한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윗처럼 군사를 양성하고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승리를 취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왕의 모습인데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이 왕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마음과 이 자세,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죠. 세상에 어떤 왕의 전쟁터에 나갈 때에 군사를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가는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군사를 잘 양성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제가 나가면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가라.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면은 병사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했죠. 왕은 적어도 군사를 통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능력한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비록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이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62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군사력도 있었고 전쟁의 영웅입니다.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패해본 적이 없는 장수입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는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양성은 했지만은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을 뿐이지 군사력을 의지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을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인생이 힘들어서 손을 놓으려고 하는 그 성도에게도 손을 다시금 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죠. 인생의 활력은 비타민C라든지 자연강장제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들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가슴 속에서 이 단어 하나가 자꾸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그는 실패했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처절한 패배를 맛보는 순간이었죠. 그러다가 닭이 두 번 울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서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그 순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면서 통곡을 응응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가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한 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평생 오직 하나님이라고는 이 단어를 잊지 마시고 평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상응하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거에 상응하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위급한 순간을 꼽으라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했을 그때일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을 했습니다.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압살롬을 앞필두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급하게 일어나서 그때 성 안에 있던 병사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소수의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칠 때에 머리를 풀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은 한쪽에 압살롬은 온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일어나서 달려오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소수의 무리들이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모습,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은 다윗은 영락 없이 패배한 것이고 이미 결정난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승리를 획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보이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채통을 버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양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설 수가 없었죠. 심지어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악담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평소에 다윗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 언덕 위에서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에게로 감히 왕에게로 돌을 던지면서 그리고 돌을 굴리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따라가면서 저주를 했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이런 성경에서는 원래 글을 기록을 할 때 완곡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성경에 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현장에서는 얼마나 악담을 퍼부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고개를 숙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상태가 비참했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말이 압살롬의 귀에 들어가면 압살롬이 그의 온 가족까지도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함부로 돕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을 도운 사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과 2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괴하였더라. 공괴는 먹이고 그리고 보살피고 채워주고 하는 이런 모든 역할들을 공괴라고 그럽니다. 자칫 잘못하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다윗만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를 도운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을 때에 함부로 나섰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눈치 보고 있을 그때에 바르실레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오직 다윗만이 왕이시다라고 해서 침상을 가지고 갔고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할 때에 다윗이 바리실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왕이라 할지라도 오직 당신만의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섬겼을 때에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어렵고 다들 눈치 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길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미 늙어서 즐겁고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죽고 싶습니다. 대신에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름이 참 좋죠, 그죠? 성이 김씨입니다. 김함. 내 아들 김함이 여기 있으니 내 아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와서 중용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보십니다. 난감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때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바르실레는 아들을 위해서 이때 부탁을 했죠. 내 아들 김함을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김함을 책임을 졌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래서 그는 기도의 응답을 정말로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할 구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라면 저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로와 그의 영향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너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너 너무 빠진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호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조지 밀러가 브리스톨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근데 그게 도착하기 무섭게 콜레라가 도시 전 지역을 휩쓸고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해골처럼 말라 죽어가고 있는 고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던 겁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 말씀이 조지 밀러의 가슴을 너무나 강하게 찔렀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신데 내가 고아원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 고아들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있는데 내가 고아원을 설립을 해서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근데 교회 성도가 너무 적었습니다. 너무 적은 규모의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고아원을 설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아원은 먹여야 하고 입혀야 하고 재워야 하고 공부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는 무지막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그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아원을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켜 주신 소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종으로만 일할 뿐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선 겁니다. 그가 고아원을 건축을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성도들이 바자회도 하고 모금 운동도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자원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에 일어나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면서 이 조지 밀러를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해 나갈 때에 조지 밀러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 있었죠. 자꾸만 떠오르는 그의 죄악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죄악들. 근데 그가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숨기면은 형통치 못한다는 이 말씀을 이 조지 밀러는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죄악이 떠오르면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조지 밀러의 인생은 회개하는 인생이었고 그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말을 하죠. 내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비결은 나는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조그만 죄악까지 떠오르면 그 죄와 더불어 싸웠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는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65년간 고아를 돌보았는데 그 많은 고아를 돌보면서 단 한 끼도 아이들을 굶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고아를 그 섬기고 있을 때에 그날 아침에 때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고아들을 모아놓고 포크와 접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고아원 문을 열고 마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빵과 신선한 우유를 아이들에게 다 공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날 야유회를 나가야 하는데 비가 와서 야유회를 나가지 못하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고아원으로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나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죠.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도 파송하기를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영국에서 너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떠나라. 그래서 파송한 교회도 없고 지지하는, 지원해주는 단체도 없이 그냥 혼자서 떠나갑니다. 중국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상해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오는 선교비가 상해에 오기 때문에 선교비를 받으려면 내주로 들어가면 받지를 못합니다. 은행도 없고 우편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상해에 붙어 있을 때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자기에게 돈을 붙여주는 교회가 없어요. 받을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중국 내륙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내륙에 들어가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공급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도 선교비가 끊긴 선교사들은 다 돌아갔지만은 선교비 없이 선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영국에서 선교 자금을 그들은 공작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명을 씌워서 교회를 폐쇄했습니다만은 허드슨은 돈을 받은 것이 없죠.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산혁명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세운 선교단체가 OMF 선교단체입니다. 그는 세 가지 구호를 여기에서 만들어냅니다. No appeal, 사람에게 어필하지 않겠다. No hint, 사람에게 내가 어렵다고 힌트 주지 않겠다. No ask,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다.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면서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너무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죠. 시편 65편 2절 말씀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 붙들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연출도 믿고 그리고 돈도 믿고 학위도 믿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그는 라헬에게 반하죠. 그래서 외삼촌,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섬길 테니까 라헬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7년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결혼을 하는데 하필 그때 전기불이 없어서 캄캄해서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죠. 레아에 대해서는 알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부족했고 좀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레아를 제게 주셨습니까? 네가 7년을 더 섬기면은 내가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또 7년을, 즉 총 14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레아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아들밖에 없다. 왜냐하면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레아의 주 특기는 아기를 낳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아기를 낳고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라헬에게 가서 르우벤 그러면 보라 내 아들이다. 이런 선포죠. 남편의 마음이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어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돌아오겠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기를 낳고 레위,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리로다. 라헬의 텐트로 가지 않고 내 텐트로 올 것이다. 근데 야곱은 라헬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전전긍긍하지 않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 유다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제서야 이 레아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유다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 왕을 주셨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는 통로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잘 되어도 오직 하나님, 길이 안 보여도 오직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이 단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